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 UCLA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오전 9시 55분 UCLA의 공대 건물인 볼터 홀레 실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가 사상자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UCLA는 사건 직후 학생과 교직원에게 긴급 대피를 지시했으며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대형 호텔에서 1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모가디슈 중심부에 위치한 엠베서더 호텔 입구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총을 든 남성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테러범 한 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두 명이 호텔 안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숙객 등 10명이 구출됐지만 몇 명이 호텔 안에 남았는지 사상자 숫자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일어난 직후 이슬람 무장조직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원들을 호텔 내부로 진입시키기 위해 차량을 폭발시켜 입구를 부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을 받은 호텔은 소말리아 정치인들과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 만입니다. 시 주석과 리수영 부위원장의 면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은 핵실험과 대북 제재 등으로 냉각된 북중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3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팔루자에서 정부군과 수니파 무장조직 ISIL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적어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립돼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팔루자 내 식량과 약품 그리고 식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주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전투가 시작된 뒤 매우 적은 수의 주민들만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히 어린이들이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스페인에 6점을 내주며 크게 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일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열린 스페인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1대6으로 완패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을 비롯해 기성용과 지동원, 남태희 등을 내세운 한국 축구팀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6위의 스페인을 맞아 초반부터 힘겨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30분 프리킥으로 선제 득점을 올린 뒤 2분 뒤 한국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어 전반 38분에도 역습을 통해 추가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스페인은 두 골을 몰아넣는 등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후반 막판 주세종이 강하게 찬 볼이 수비수의 발에 맞고 들어가면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막판 한 골을 더 허용하면서 다섯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5일 랭킹 29위의 체코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해 타결된 이란 핵협상을 다시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은 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핵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핵합의가 공화당 선두주자나 그 어떤 누구와도 또다시 협상할 수 있는 이란과 미국의 것이 아니라면서 이 합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뒷받침된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의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사실이나 유적은 당대의 그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카의 조국인 영국 런던에서 2000년 전 로마의 영국 점령 시절에 만들어진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새겨진 목판이 발굴됐다고 하는데요. 이 목판에는 맥주 배달, 음식 주문, 생활 법률 등이 적혀 있어서 당시의 생활상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보존 상태도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각종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동의 이라크 팔루자와 시리아의 팔미라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전투로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파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역시 과거 수많은 전쟁과 또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소실됐었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아픔 또 과거와 역사와의 단절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32도, 신의주 17도에서 31도, 개성 18에서 29도, 함흥 14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Wet Wet Wet이 부릅니다. Love is all around. 함께 감상해 보시죠.
promise to me and I give mine to you. I need someone beside me in everything I d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강제 동원했던 중국인 3,700여 명에 대한 전후 최대 규모의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서 남중국해에서도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 스위스에서 개통됐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일본 미쓰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중국인들에게 배상을 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쓰비시사가 태평양 전쟁 때 강제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1인당 10만 위안, 미국 돈으로 1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인 강제 연행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교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 중국인 피해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미쓰비시 측에 따르면 이번 합의 대상자는 중국인 징용 피해자 3,765명인데요. 1인당 10만 위안씩 합의금의 총액이 3억 7,650만 위안, 미화로 약 5,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태평양 전쟁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자,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거죠?
예,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던 지난 1942년부터 중국인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이니치가 인용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 9천 명의 중국인이 이때 탄광이나 건설 현장 등 일본 전역 135곳에서 노역에 종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830명이 강제 동원 중에 사망했는데요. 이런 강제 노역이 주로 행해지던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입니다.
네. 자, 미쓰비시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중공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온 기업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군수기업으로서 탄광과 선박 공장, 무기 생산 시설 등에서 중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인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출신 징용자 그리고 전쟁 포로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일본과 미주 등지에서 자동차 생산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그 외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언제쯤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나요?
네, 미쓰비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 영국, 네덜란드 출신 전시 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그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인 태평양 전쟁 포로와 유족들에게 이 강제 노동에 대해서 사과한 것 시작으로 이 8월에는 중국 피해자들에게도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이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독 한국인에게만 사과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예, 미쓰비시사는 이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이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인 강제 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지난 1965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게 미쓰비시의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쓰비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이 강제 노역은 일본이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라면서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중국 언론은 대체로 이 환영 논평과 함께 미쓰비시와 일본 측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이 피해자 단체 그리고 일반의 여론을 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 매체들은 이 소식을 베이징 발로 전하고 있긴 한데 주요 기사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서 최근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군 소식통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명분을 주게 된다는 말로 이런 계획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왜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계획을 내놓은 걸까요?
예,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서 최근 1년 동안 3차례나 해군 전함을 파견해서 이 해역을 통과하게 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이 동맹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말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의 비난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각 나라가 자국의 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예, 필요시에는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항공구역을 말하는데요.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이 해당국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가 출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남중국해 상공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죠?
네, 안보 전문 매체인 카나 디펜스 리뷰는 이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 구역이 중국명 이 융싱다오 우디섬과 난사구도로 불리기도 하는 이 스프레틀리 제도 내 7개의 인공섬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기준으로 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중국의 이 방공식별구역이 남중국해 상공의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고요. 또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게 돼서 이들 주변국의 반발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남중국해 분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중국 대륙과 베트남 해안에 접해 있는 이 남중국해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타이완 같은 섬나라들이 밀집한 이 동남아시아 일대 해양 교통의 요지인데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영해였다면서 이 해역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과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최근 일본에서 막을 내린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확산될 것이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예,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남중국해 갈등이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대 중국의 대결 구도와 맞물리면서 이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 아태해 지역의 이런 군사적인 긴장 확산은 이 지역 국가들의 군비 지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10개 나라 가운데 6개 나라가 바로 이 아태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인도가 해외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였고요. 중국이 3위, 호주가 5위, 파키스탄이 7위, 베트남이 8위, 그리고 한국이 10위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 스위스에서 개통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해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세계 최장 철도 터널인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 수요일에 개통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한 지 무려 17년 만인데요. 이 17년 동안 매일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투입됐고요. 9명이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라면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 철도가 총 길이 57km로 스위스 중남부의 이 에르스트펠트에서 시작해서 남부 보디오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본 혼슈 섬과 홋카이도 섬을 잇는 종전의 세계 최장 철도 터널인 이 세이칸 터널보다는 3.1km,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이 채널 터널보다는 7km가 더 깁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보면 이 중국이 지금 이 보아이 해협에 다렌과 옌타이를 잇는 123km 길이 해저 터널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스위스의 이 기록이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엄청난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많은 철도량을 소화할 수 있겠군요.
예, 이 터널은 이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개통은 오는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 260대의 화물 열차 그리고 65대의 여객 열차가 최대 시속 250km로 유럽의 남북을 오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서 스위스 취리에서 이탈리아 국경 근처인 루가노까지 걸리는 시간이 45분 단축되고요. 네덜란드 항구 도시인 로텔담에서 유럽 산업의 중심지인 독일을 거쳐 이탈리아 제노바를 직접 관통하는 경로가 완성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7분인데요. 취리히에서 밀라노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1시간 빠른 2시간 4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의 소비 지출이 거의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에 운영했던 사설 교육기관이 학생들로 고소를 당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처방전 남용으로 논란이 된 보훈병원을 조사한 결과 자체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는 오늘은 미국 경제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지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1%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의 소비지출 월간 증가폭이 줄곧 0.2% 미만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해보면 꽤 큰 폭으로 늘어난 거고요. 특히 1% 증가는 거의 7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쓸 돈이 많아졌다는 신호니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소비는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또 경제활동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네.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건 일반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기도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난 4월에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니까 실제 체감 경기도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무부의 소비지출 통계와는 다소 엇갈리는 소비지표도 나왔는데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 기대 수준을 밑돌았다고요?
네.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컨퍼런스 보드가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지난달에 92.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도 낮아진 수치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인데요. 여기에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중서부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도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가 다소 엇갈리고 있죠.
예. 자, 미국 경제가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경제 소식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요즘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경제 지표들,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건 시간 문제죠. 얼마나 빨리 인상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내려가긴 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금리 인상 결정이 곧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 지난달에 한 행사에서 여러 지표들을 볼 때 미국 경기가 정체를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요,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미 연준이 0에서 0.2%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면서 신흥국 자본 유입이 지난 몇 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각국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고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자국 내 경제활동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각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은 미국은 물론이고 이 국제금융시장과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이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해외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한때 운영했던 사설 교육기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기관은 트럼프 대학이란 곳인데요. 실제 대학은 아니고요. 이름만 대학인 일종의 학원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재학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내부 지침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지침서는 트럼프 대학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강 희망자들의 감정의 기복을 잘 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기보다는 감정을 이용해서 수강생들을 현혹시키고 비싼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듣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요. 트럼프 대학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착취한 사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학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트럼프 후보가 상당액을 투자해서 세웠는데요. 주로 트럼프 후보의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열어왔습니다.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예.
수강생 대부분은 40대에서 50대의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학생들로부터 집단 소송도 당했다죠?
그렇습니다. 6년 전에 트럼프 대학에 다녔던 일부 학생들이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수만 달러를 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 이 지침서가 공개된 것도 이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뤄진 거고요. 또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뉴욕주가 트럼프 대학에 대해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자, 한편 트럼프 후보 여전히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기자단과 또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의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560만 달러를 모금한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미국의 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 가장 부정직한 사람들이다. 또 자신에 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부정직하게 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와 설전을 벌이거나 신경전을 벌인 기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후보가 참전용사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논란인가요?
트럼프가 앞서 본인이 직접 100만 달러를 내는 등 600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모금해서 여러 참전용사 단체를 후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단체 또 후원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그만큼의 금액을 모금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두 후보가 오는 7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인 유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최근에 지지율 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두 후보 모두 더욱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보훈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상원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행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위스콘신주에 있는 토마 보훈병원의 처방전 남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훈병원 감독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구조적인 결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는 걸까요?
네, 보고서는요. 토마 보훈병원의 감찰관실이 병원의 처방전 남용 사례와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감시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감찰관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토마 보훈병원의 처방전 남용 사례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훈병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향군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토마 보훈병원에서는 전장에서 돌아와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의 처방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11년 자체 조사에 나섰고요. 조사가 2014년까지 이어졌는데요. 감찰관실은 관련자 수십 명을 인터뷰하고 22만 5천 건이 넘는 이메일을 검토하는 가 하면 또 병원의 마약 성분 약의 처방 비율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료진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다른 약과 함께 처방될 때의 위험성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자체 감사 보고서는 마약 성분 약에 대한 잠재적이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의료진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자체 그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지도 않았다고요?
네. 감찰관실은 감사 내역을 지역 보훈병원에 간단히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지난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자체 검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나서야 이 감사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거군요.
네, 그래서 상원 보고서는요, 우선 감찰관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예, 감찰관이 보훈병원의 구조를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입니다. It's Now or Never 함께 들어보시죠.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My love won't wait.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I've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ime is here at last.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Just like a willow, we would cry an ocean if we lost true love and sweet devotion. Your lips excite me, let your arms invite me, for who knows when we'll meet again.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이 국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갈 길 바쁜 클린턴 전 장관에게는 또다시 악재가 불거진 셈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논란이 뭔가요?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오바마 행정부 일기 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 기간 동안에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만 사용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미 의회 특별소위원회가 이른바 벵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벵가지 사건이란 2012년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당시 보안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클린턴 전 장관이 사건 발생 당시에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무부와 클린턴 전 장관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요.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기간 중에 주고받은 이메일 약 6만 건 가운데 개인적인 이메일 3만 건은 지우고 업무용 이메일 3만 건을 국무부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당시에 개인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드러났습니다.
개인 서버와 개인 이메일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가 따로 있고요. 정부 이메일로 오고 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오고 간 메일인 만큼 민감한 내용도 많고요. 그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에 있는 자택에 개인 서버를 설치해서 개인 이메일을 4년 내내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3월 초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져갔습니다.
When I got to work as Secretary of State, I opted for convenience to use my personal email account, which was allowed by the State Department.
논란이 불거진 후 내내 침묵하고 있던 클린턴 전 장관은 3월 중순에 뉴욕의 한 강연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두 개 갖고 사용하면 불편해서 단지 편의를 위해 사용했다며 국무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국가의 기밀을 주고받은 일도 없고 개인 서버 역시 철저한 보안 체계가 구축돼 있어서 안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은 왜 일반에 공개됐나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사법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보수단체가 연방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연방판사는 국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공개를 명령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총 3만 건, 약 5만 2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매달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해서 지난 2월로 공개가 완료됐습니다.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3만 건 가운데 22개를 1급 비밀, 65개를 비밀, 약 2천 개를 대외비로 분류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 재임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감시단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과 국무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을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무부와 FBI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무부도 자체 감사에 들어가서 지난주 몇 달간의 조사를 끝내고 최종 감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he new report says that before Clinton left her position as Secretary of State, she should have surrendered all emails dealing with government business.
국무부는 총 83쪽짜리 이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건 국무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에 개인 이메일 사용 승인을 요청한 적도 없고 설령 요청했더라도 거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기록법에 따라서 정부 고위관리들의 업무용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의 기록물로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이를 어겼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를 국무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임 당시 국무부 기록 담당 관리들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지만 상사에게 무시됐던 사실과 국무부의 이번 감찰 과정에 클린턴 전 장관이 비협조적인 태도였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Brett, the FBI Director James Comey does regular on-the-record question and answer sessions with reporters known as a pen and pad.
미 연방수사국 FBI도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 따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FBI 역시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은 물론이고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는 7월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living under a rock. living under a rock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didn't know Donald Trump was running for president.
What? You really didn't know?
No, I didn't.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본문에서 제이슨이 I didn't know Donald Trump was running for president.
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몰랐어. 라고 하자 저는 What? You really didn't know? 정말 몰랐어?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도 No, I didn't. 몰랐어. 라고 하자 저는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너 세상과 담 쌓고 사는구나.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라고 놀랍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living under a roc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didn't know Donald Trump was running for president.
What? You really didn't know?
No, I didn't.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Today's expression is living, L-I-V-I-N-G. Living under, U-N-D-E-R, under a rock, R-O-C-K, rock. Living under a rock. If you are living under a rock, it means that you are being oblivious or ignorant to what happens around you. It's usually used to describe a person who doesn't know something that other people are supposed to know, usually in relation to some current events. Living under a rock를
직역하면 바위 아래서 살고 있다는 말이 되죠. 즉, 세상 소식이나 물정을 모르다, 세상을 등지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am very shocked that Jason didn't know Donald Trump is running for president. That's why I say to Jason,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자 저는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었니?
라고 놀랐습니다. 영어로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라고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는 소식이나 정보를 모를 때 쓰는 표현이 living under a rock. Living under a rock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Unless you've been living under a rock, you've probably heard about Lisa and John.
네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이상 리사와 존에 대해 들었을 거야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didn't know Donald Trump was running for president.
What? You really didn't know?
No, I didn't.
Have you been living under a rock? Now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are living under a rock, it means that you are being oblivious or ignorant to what happens around you. Living under a rock. Living under a rock. Living under a rock.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부른 Way Back Into Lov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Some direction,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가 놀라울 만큼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튀니지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존 케리 장관은 지난 11월 미국 튀니지 공동경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튀니지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튀니지 공동경제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캐서린 노벨리 미국 경제차관은 5월 6일 열린 첫 회의에서 주력 분야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농업식량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양국 간 농민과 식품업체 등의 상호 교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맞춤형 훈련과 기술 지원을 통해 수출 잠재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튀니지에서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튀니지의 많은 기업가들은 복잡한 절차 탓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구조적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창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 정부는 튀니지의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해 튀니지 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튀니지 정부는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고 2020년까지 모든 튀니지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노벨리 차관은 공동경제위원회는 양국 기업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튀니지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경제적 협력 확대와 관계 발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포커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템포시 합참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